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 함께 외출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알다시피 남자들은 준비를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준비를 먼저 끝낸 남편이 문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내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오진 않자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부인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이면 된다고 한 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사람들마다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도 다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제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 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각, 정해진 시간에 오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하는 것뿐입니다. 아직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하는 대로 상황이 맞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채워지는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올바른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 마침내 응답이라는 기쁨의 열매를 맛본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 36절, 37절 상반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은 안나가 아셀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아셀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여덟 번째 아들로 야곱의 정부인인 레아와 라헬이 아니라 실바라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셉이나 유다처럼 영광된 가문이 아닙니다. 게다가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언급도 없고 혼자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를 돌봐줄 가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구한 인생,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불행한 조건을 가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영적인 세계가 작동하는 소중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안나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 차례로 정복되어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면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 역시 이를 확신하고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안나 선지자가 84세가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과부가 되어 성전에서 기다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에 알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많이 변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그녀는 오직 한 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실망스럽고 답답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때에 흔들림이 없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생전에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맛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연약함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우리 삶에 남겨두신 미완성 과제들입니다. 그 과제들을 볼 때마다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미완성 과제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구원의 완성인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기에 기다리는 것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잘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볼 때 인터넷 브라우저에 원하는 정보가 빨리 로딩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원하는 정보가 빨리 찾아지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2, 3초 만에 저절로 문이 닫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급하게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여러 번 누른 경험들이 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있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우리 삶에 있는 개인적인 기다림들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가장 중요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지 영적인 기다림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의 신앙 자세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개인적인 기다림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다려야 제대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인생은 무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기다려야 할 대상을 분명히 정해주셨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기다림의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내 기다림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여선지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요시아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의미를 설명해준 훌다 등이 여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 전부였던 안나도 여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안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막연하게 성전에 들어가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만일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렇게 긴 세월을 변함없이 기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안나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가 붙든 말씀 중에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놀란 은혜와 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처럼 메마른 심령들이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당한 억울한 일을 복수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강대국 틈에서 무수히 침략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열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본질은 치유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자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현재의 성공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2005년도에 CBS 방송국에서 기독교 선교 120주년을 맞아 신학대학교 교수와 목회자, 평신도, 일간지 및 기독교 언론 종사장 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한국 기독교 120년을 대표하는 인물로 한경직, 주기철 목사님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조사에는 10년 뒤에 한국 교회를 대표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있은 지 약 7년 정도 지날 무렵부터 10년 뒤 한국교회를 대표할 지도자 1, 2위로 뽑힌 사람들이 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가 바이러스로 인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회사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몇 달 동안 닫았으니 당연히 나타나는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호황을 누리는 몇몇 업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마스크 공장이나 마스크 판매하시는 분들 또 손 세정제나 손 장갑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돈을 자루에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지 서로 살려고 하니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가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사회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또는 스포츠 스타 등이 스캔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와 성공을 잃어버리는 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삶의 위기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현재 의지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하다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여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바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영역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기다림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려면 영적인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머뭄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열매를 맛보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할 영적인 자리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성전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처럼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에 머물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성전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머무신 장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별명은 회막, 즉 만남의 장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종의 영적인 센터가 바로 성막이며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려면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기도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산책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되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할 자리는 주 안이라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라지게 되고 결국은 잘리어 불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은 공동체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할 일이 많다라는 핑계로 공동체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 일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일에 빠져버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할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주님과의 관계 유지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만족, 순간의 쾌락에 매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때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공급되는 영적인 양분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건조해지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굳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매일 주 안이라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할 자리는 삶의 현장에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인에게 개개인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결코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장소이고 또 로마 관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아 처형할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떠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끝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획기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래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난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번에 500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적어도 500명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자리를 떠나 영광의 순간을 놓쳐 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신 위치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영적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 위치를 지켜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위치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가정에서의 영적인 위치를 주셨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들로서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의 영적인 자리, 직분자로서의 영적인 자리, 사역자로서의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회피하고 중단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예비하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다리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신 그 위치를 떠나지 말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기 위한 머뭄의 원리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원리는 한마디로 바라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즉 성전에 머물며 할 일 없이 빈둥거린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늘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안나 선지자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즉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 너머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결례식, 퓨리피케이션을 행해야 합니다. 결례식은 몸을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후에 행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두 배인 80일 후에 행해야 합니다.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두 배의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례식을 할 때는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대신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드린 것을 보면 얼마나 가난한 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결례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찾아왔을 때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 선지자가 먼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연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완벽한 타이밍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마침 이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에 머물면서 하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인용한 본문 38절 말씀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안나 선지자에게 있었던 기도의 창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악화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막힐 수 있습니다. 환경도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기도의 창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채우심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늘의 창을 열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또한 공동체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